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공격에 나선다면 한미동맹은 미국의 핵무기로 즉각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이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담한 경제 및 산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견에 관해서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위협 수위 추이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권력 승계 전망에 관해서는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만큼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권이 승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운 이번 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층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라는 제목인데 개혁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응전과 야당의 반대, 북한을 위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등을 기사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매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총 12조 위안, 미화로 약 1조 6,7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투입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란 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3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6조 위안, 약 8,400억 달러 부채 한도를 설정해 지방정부의 기존 잠재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 한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2조 위안씩 증액돼서 다양한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에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8천억 위안, 1,112억 달러의 신규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부채상환 전용자금으로 배정해서 총 4조 위안, 5,560억 달러의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책은 2029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재개발구역 잠재부채 2조 위안, 2,780억 달러를 기존 계약에 따라 상환하게 했습니다. 란 부장은 이 세 가지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천억 위안에서 2조 3천억 위안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8일 남중국해 내에 영유권 분쟁 해역에 대한 주권 강화법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직후 연설에서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은 불확실성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가 7일 자신이 새 정부 인사에 깊게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날 미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며 승패와 관계없이 단합된 미국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아직 추가 파병은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 영상 9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 승패와 관계없이 단합된 미국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assured him that I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6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위해 행정부 전체가 협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know for some people it's a time for victory to state the obvious. For others it's a time of loss. We accept the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 승리의 시기인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패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가 내린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승리할 때만 조국을 사랑할 수는 없고 당신이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면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동료 미국인으로 바라보며 과열됐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hope we can lay to rest the question about the integrity of the American electoral system. It is honest. It is fair and it
그러면서 선거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했다며 승패를 떠나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관련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팀 전체는 자신들이 진행한 선거운동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70여일간의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며 내년 1월 20일 미국에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면서 백악관과 트럼프 당선인 팀이 함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have an effective, efficient transition of power and so we are ready to provide that. As you know, the president invited the president-elect.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력 이양을 원하고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6일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 DC 하워드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선거 패배에 승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원칙은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독재와 구별하고 따라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누구라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패배한 측에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뭐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정의할 때 보통 야당과 여당이 계속 바뀌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정의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랑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둘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국승민 교수는 특히 민주적 선거를 통해 패배한 지도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국민들이 분열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방향을 설정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승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패배한 측의 지지자를 위로하고 아우르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화합의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조만간 이 같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후반에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가 국회에 대한 좀 통합적인 발언들도 하고 좀 더 통합적인 메시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요. 선거랑 뭐 그런 거에 대한
국승민 교수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우려 사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적 지도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더욱 믿는 만큼 이들에게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협력 강화를 엄중 우려한다며 밀착의 진전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윤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느냐고 답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한 협정 4조가 있는데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협정 4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윤곽을 설명한다며 이를 영내 안정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정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옛 소련 시대에 존재했던 관계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옛 소련은 소련 붕괴로 지금은 폐기된 조소 우호 조약을 지난 1961년 체결했는데 여기에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이라며 특히 연합훈련을 빗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도와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수 있고 나아가 전선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언급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법률적 기초를 가지고 러시아와 북한군이 연합태세를 갖추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합태세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연합태세라는 것은 북한 땅이 아닌 거고 지금은 러시아 본토에 전개한 북한 특수작전군과 러시아군이 함께하는 연합태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북한 연합군의 특별군사작전을 의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은 강화된 미한동맹에 대응해 북러동맹으로 대치구도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다며 최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한군 파병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자국의 전력 공백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에게 연합훈련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국제적 위상을 쥐어준다라는 거는 이미 북한에서 무언가를 약속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보충했거든요. 여기서 북한에게 러시아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와 추가 병력 투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러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동향을 지켜보며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러 간 상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키로 한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말다이 국제 토론 클럽 총회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위기 종식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내용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유세를 펼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당선되면 취임 전에 해결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행동이 인상 깊었고 그는 용감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보다 종전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 또는 중단, 그리고 현 상태를 인정한 종전 등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진영도 러시아 팽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도 종전의 조건과 러시아 제재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당선이 북러 밀착에도 영향을 줄까요?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많은 핵을 갖고 있고 자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 아래 러시아와의 협력과 핵무력 강화 노선을 유지하면서 대미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협력 관계들을 더욱 돈독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리는 당연히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대미 관계에서도 나름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할 가능성, 이런 게더 주목이 되지 않나 싶어요.
두진호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경우 종전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주둔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러 간 협력은 기존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이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북 협상 실현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민 박사는 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 협상과 충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로 러시아 눈치를 봐야 할 입장도 아니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 간 협상을 굳이 꺼려하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홍 박사는 북한의 미 본토를 겨냥한 핵 위협 문제가 갖는 극적 효과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에 대북 협상을 추진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평화협상 모드로 돌아가면 한반도 문제도 바로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김정은과 탑다운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게 뭐냐면 ICBM 본토 올수 있는 거 실험 다 중지시키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게 하고 이 성과다. 그건 성과 거둘 수 있거든요. 김정은도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과의 대화 국면이 온다면은 빠르게 거기 접촉을 해서 탐색전을 벌이고 미국의 셈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빨리 아마 간파하려고 할 거예요.
김인혜 부대변인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북한은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당선 사실을 알린 경우는 없었다며,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아직 추가 파병은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Ukrainians are operating within Kursk. They're holding that their lines, but you know, we fully expect that DPRK soldiers could be engaged in combat. And if they are legitimate targets.
싱 부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에서 작전하고 있고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병력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안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에서 북한 군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 독일은 그저 북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보도 확인 요청에 지금 당장 그 보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있다는 점에서 교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며 크루스크로 이동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교전을 시작하거나 이미 교전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can't corroborate those reports right now. It's something that we're looking into, but I have no doubt that you know you will see DPRK soldiers that have moved into that.
아울러 북한군의 추가 파병 정황과 관련해선 내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추가로 파병된 군인은 없다면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전략적 전장 목표에 실패한 후 절망에 빠진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 파병 규모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평가가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숫자는 정보 당국의 평가 및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umbers can range based on intel assessments and how we get data and collect data and we certainly take what the Ukrainians or our ROK counterparts have provided.
싱 부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나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도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크루스크 내 북한 병력은 만 명에서 만 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라는 것이 항상 흑백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할 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참전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soldiers inside Kursk to potentially.
밀러 대변인은 7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미국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행동 없이 우려만 하는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상기시키면서 그 대응이 무엇인지 미리 예고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response to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not been just a United States response.
이어 이것은 50개 나라 이상을 대표해 우리가 조직한 대응인 만큼 우리는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이들 나라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의 대응이든 다른 나라의 대응이든 혹은 공동의 대응이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전쟁 참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I can tell you tha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upport Ukraine. We are going to continue.
이어 우리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동맹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이 두 나라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밝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심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군인과의 전투를 위해 북한 병력이 배치되는 것은 영내 모두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 deepening security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nd certainly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engage.
이어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제기했다며 우리는 이것이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자 그들이 양국의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초치해 북한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르모안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28일 파리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을 초치했다며 이러한 지원에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트너들과 조율해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의 북한 외교 공관은 없지만 파리에 본부를 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의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앞서 독일 외무부도 지난달 23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병력으로도 지원한다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은 독일의 안보와 유럽의 평화 질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지난달 23일 러시아에 북한 무기와 병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기 위해 북한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유럽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I want to congratulate again President Trump. When he was president, he was the one in NATO.
리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써야 한다고 독려했었다며 우리는 더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이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happening now with North Koreans being deployed in Russia. And what we see more and more is that North...
리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 중 하나로 북한으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이제 미래와 미국 본토, 유럽 대륙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우리 협력국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상설이사회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재 영국 대표부의 디드레 브라운 대사대리는 6일 회의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면서 북한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군수품, 무기 및 기타 자재 공급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해당 결의들은 안보리에서 러시아도 찬성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대사대리는 이어 북한은 군사 지원과 추가적인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 습득 등 막대한 대가를 러시아에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전된 군사기술에 접근하고 무기를 수출할 역량을 높이면 한반도와 전 세계 취약한 분쟁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7일 유럽안보협력기구 상설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EU 대표부는 EU는 북한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고 무기를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시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자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국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유엔 군사령부 적법성 여부를 놓고 유엔 총회 초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북한을 노스코리아로 지칭하는 문제로 신경전도 벌어졌는데요. 북한의 이의 제기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6일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이라는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년 4위원회는 물론 군축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와 법률을 다루는 제6위원회 등에서 유엔사가 유엔과 관계없는 조직이라며 해체를 주장해온 김 참사관이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김 참사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유엔의 위신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 해체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지 40년이 넘었다며 유엔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불법 단체는 이제 부활과 확장의 조짐을 보이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이 매년 발행하는 핸드북마저 유엔사를 소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Over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UNGA resolution on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was adopted to ensur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김 참사관이 언급한 결의는 지난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가 채택한 유엔사 해체 결의안입니다. 북한은 이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유엔 총회는 이 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 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하면서 한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정재혁 1등 서기관이 반박권을 요청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김 참사관이 발언 중단을 요청하면서 정 서기관은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정 서기관은 발표 초반부에 북한을 DPRK가 아닌 노스코리아로 지칭했는데 이에 대해 김 참사관이 의장에게 포인트 오브 오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The UN command was established based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in 1954.
포인트 오브 오더는 각국의 발언이나 회의 진행이 절차에 어긋날 때 행사할 수 있는 절차로 이때 의장은 특정국의 발언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김 참사관은 한국의 발언이 멈춘 직후 우리는 한 대표단이 UN 용어에 따른 회원국의 공식 명칭을 부르지 않는 등 절차 규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포인트 오브 오더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한국은 유엔총회 회의에서 북한을 지칭할 때 노스코리아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회의 중에 상대국의 발언을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정서기관은 곧이어 발언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 서기관은 북한을 노스코리아로 지칭했습니다.
The UN command was established based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in 1950 to carry out its functions of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on.
유엔사는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근거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됐고 유엔 핸드북의 유엔사 관련 내용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따라서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하고 유엔 핸드북에 왜곡된 정보가 담겼다는 북한의 주장은 허위이며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참사관은 이번에도 포인트 오브 오더를 요청해 한국 발언에 대한 중단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정 서기관이 발언을 다 마치는 바람에 발언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참사관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5분간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남북의 신경전이 회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후 의장은 각국이 예의를 지켜달라는 짧은 말로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김참사관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유엔사가 불법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기에 정서기관이 또 대응하면서 설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서기관은 유엔사가 1950년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에 대응해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에 따른 조직이라는 주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김참사관이 노스코리아 지층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최근까지 한국을 사우스코리아 혹은 SK로 부르고 유엔에 제출한 문건에 사우스코리아의 S철자를 소문자로 기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북한이 존중을 요구하고 있지만 존중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참사관은 또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정작 발언 차례가 돌아오자 우리는 한국 측의 무분별하고 무모한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짧게 말했습니다.
The ROK right of reply merits a no further response and then so we do not feel any...
올해 유엔 총회 회의에선 한국과 북한의 설전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1일과 22일, 24일, 28일, 30일 열린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과 북한군 파병, 핵 개발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으며 23일과 25일에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3위원회 회의에서 열악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남북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도 북한의 호칭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날 북한 대표는 한국이 자신들을 노스코리아로 지칭한 데 대해 외교관의 위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한국의 김일훈 제네바 주재 참사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들은 것처럼 북한은 한국을 속국, 군사 식민지로 불렀지만 이제는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최근 통과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적대 세력의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등 90여 개국 대표들이 북한 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continued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 밖에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중단,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에 대한 기록 제공과 이산가족의 상봉 촉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도 3대 악법의 폐지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Immediately resolve the issues of abducted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s.
윤 대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등 3명의 선교사들을 비롯해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족한 자원을 불법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주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극단적인 군사화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의 오이케 아츠유키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납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issue of abductions is a grave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오이케 대사는 특히 납치 문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치 문제는 긴급하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나라가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의 부재, 성분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유엔인권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군인 파병 등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은 국제법, 유엔 헌장,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ngagement of the BRK's troops into the Russian arm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의 추가 잔악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 명의 대표단이 심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조 대사는 주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일련의 도전과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fforts of the DPRK to ensure its people full enjoyment of their rights.
이어 미국의 정치 군사적 도발과 반북 인권 책동 등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국권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법제부장은 사회 계급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은 조선의 사회제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llegations that we operate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come from misunderstanding or ignorance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이어 해외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해당 국가의 기관,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근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의 법률도 강제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중국산 중고 선박을 또다시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노후 선박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신덕산호입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신덕산호는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딩순 518호였지만 지난해 2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신덕산호가 지난해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약 1년 9개월 만에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덕산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만경대 구역 소재 연승쉬핑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을 작년 2월 9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덕산호는 중량 톤수 494톤의 소형급 선박이며 건조 연도는 2006년입니다. 건조된 지 18년이 넘은 선박이지만 50년 넘은 선박까지 운영하는 북한 입장에선 비교적 신식입니다. 신덕산호는 건조 첫 해부터 줄곧 딩순 518호로 운항되다가 지난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뷰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지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뷰이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6척과 올해 5척 등 총 51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된 신덕산호를 더하면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최소 52척이 됩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3년간 구매한 선박을 50척에서 70척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 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계 메들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이 연방 하원의원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워싱턴주 제10선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돈 휴이트 후보를 여유 있는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릭랜드 의원은 지난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 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2년 뒤엔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의 타코마 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재향군인 관련 사안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한인 관련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2021년 6월에는 한반도 평화법안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3선 하원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I'm really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to show that
앤디 김 의원은 당선 직후 발표한 소감을 통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50년이 되는 해 이런 기회를 얻어 자랑스럽다면서 내가 미국 상원의원 자격이 있고 미국 한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권력이 있는 자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나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낸 올해 42세의 김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 크게 주목받으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도 대폭 넓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쓰는 등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및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에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최고 기온 영상 9도에서 19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양과 안주, 남포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7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신해주 기온은 7도에서 16도, 수풍과 강계 오후에 맑아지겠고 기온은 수풍은 5도에서 16도, 강계 1도에서 1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6도에서 18도, 용현 4도에서 19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고 3도에서 19도, 사리원 3도에서 17도, 신계 1도에서 1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4도에서 18도, 장진과 해산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원산 5도에서 17도, 평강 1도에서 16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기온은 4도에서 15도, 선봉 2도에서 14도, 삼지연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오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하루 종일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m, 먼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공격에 나선다면 한미동맹은 미국의 핵무기로 즉각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이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담한 경제 및 산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견에 관해서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위협 수위 추이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권력 승계 전망에 관해서는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만큼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권이 승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것은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운 이번 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층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라는 제목인데 개혁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응전과 야당의 반대, 북한을 위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등을 기사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매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매튜 토스트빈 뉴스위크 선임 에디터는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지적하며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아니었다고 인터뷰 당시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새로운 갈등 위협이 항상 휴전선을 가로질러 불안하게 드리워져 있지만 한국의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 전반에 걸쳐 의료개혁 문제와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총 12조 위안, 미화 약 1조 6,700억 달러 재정 투입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3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6조 위안, 8,400억 달러 부채 한도를 설정해 지방정부의 기존 잠재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 한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2조 위안씩 증액돼서 다양한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에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8천억 위안, 1,112억 달러 신규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부채상환 전용자금으로 배정해 총 4조 위안, 5,560억 달러의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 채무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부채 해소 재원이 10조 위안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책은 2029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재개발구역 잠재부채 2조 위안 2,780억 달러를 기존 계약에 따라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8일 남중국해 내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대한 주권 강화법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직후 연설에서 우리 국민, 특히 어민들은 불확실성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가 7일 자신이 새 정부 인사에 깊게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누가 진정한 플레이어인지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할지 그리고 정식으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